히브리 10장 19절부터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고 또 바위들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무덤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적지 않은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아주 특별한 흔적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같은데 표현되어 있기를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휘장이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 특별히 그의 뽑힌 대제사장과 만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장 20절에 표현하기는 그 휘장이 그의 육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얘기하는 건데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렸다는 거죠.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르레사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 권리는 양심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이것을 전제로 해서만 이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속죄 사역의 확실성을 시사하는 한 단어로 담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 그냥 좀 담이 크다 아니면 뭐 용기가 많다 이런 뜻도 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권을 그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됐다. 뭘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길은 그 성소에 들어갈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 육체 가운데, 그의 찢으신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다. 다른 말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 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길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다. 시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전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의미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옛 언약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길이다. 절대로 이런 길이 없었다는 거죠. 이전에도 시간적으로 볼 때도 없었던 길이고 질적으로 볼 때도 옛 언약을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의미로서의 새로운 길이고 또 살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살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길이 바로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담력을 얻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이 길로 뜨벅뜨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었고 살 길입니다. 그의 육체를 통해서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새로운 길입니다. 절대로 옛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 배경에 있는 지금 다시 히브리로 히브리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흔들리고 갈등 가운데 있는 또 사실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초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신 그 속죄 제사가 어떤 성격이 있는 줄 아냐? 그분이 그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줄 아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절대 없었던 또 옛 언약으로도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다. 그 길은 그야말로 새로운 길이다. 완전히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길이고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 길만이 그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찢으심으로 통해서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은 변함없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히브리 배경에 있는 수신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예수님은 참으로 특이하게 그가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제사장이 되셨고 참 성막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 모든 것의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우둔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에 뿌림을 받는 겁니까? 그의 피를 이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참된 변화 그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정말로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전에 19절 20절을 통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런 길이 열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길이 열렸으니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면 된다. 저렇게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길을 저렇게 여셨지 않냐. 저 길이 살 길이다. 저 길이 새로운 길이다. 저 육체를 통해서만 휘장이신 그 육체의 찢으심을 통해서만 열려진 저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다. 저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저 길로 나가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배경되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랫동안 기독교에 있었지만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22절로 표현한다면 그들에게 얘기하는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더럽혀진 양심,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그 더럽혀진 양심이 정결케 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양심이 정결케 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곧 피에 의해서 깨끗해진 그 양심, 다른 말로 참 마음,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 정결케 된 그 양심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 마음으로 가자는 거죠. 참 마음으로 가자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드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분의 법과 그분의 뜻을 담으셔서 우리가 완전히 바뀐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 것은 사실 옛 언약에서는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의해서 창조된 것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 온전케 하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확실성을 가리키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내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진 양심으로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100%의 어떤 신뢰성,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난 흘렸으니까 난 됐다 이게 아니라 매 순간 그 피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내 모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깨끗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100%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가 우리 마음에 피뿌림을 허락하셨고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묽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니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신뢰할 만하시니 믿을 만하시니 미쁘시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신뢰가 없고 신실함이 없을 뿐이지 그분은 미쁘십니다. 우리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믿는 도리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한 세 번째 나옵니다. 계속 언급이 되죠. 믿는 도리라고 한 것은 고백을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믿는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게 믿는 도리입니다.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자체가 소망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구원,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지어낸 우리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남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명과 사망은 성경에서 관계로 풉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었고 우리가 또 많은 부분에 그것을 확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속된 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두 번 다시 어떤 원리적으로 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분을 붙잡지 못하는 느슨하게 붙잡거나 아니면 놓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반사에 일어납니다. 뭐 이런 거죠. 분명히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는데 부부가 아닌 것처럼, 아니면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넘어서서 뭐 다들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절대로 그분과 우리 속에서의 우리 사이에 어떤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분과 떨어짐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이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전의식,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펼쳐질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틈이 생기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어떻게 뭐 발버둥이나 어떤 의지나 노력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총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귀신들이 알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결국 그 공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 사이의 틈이라는 거죠. 예. 점점 늘 하나님과 함께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이 복음을 놓치도록 계속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계속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각자의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더욱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 붙잡지 못해서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입술로 늘 고백했던, 따라했던 그 그리스도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냥 이것은 보통 저 구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흔들흔들 그리잖아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냐.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 조금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 지금 위기가 아니냐.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진실로 그리고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다고 한다면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격려해서 한 명이라도 뭐 이렇게 붙잡아라. 이게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붙잡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교인들 안에 교회생을 어떻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핍박이 와서 다들 쓰러지고 배신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지 않냐. 그게 분명히 지옥길인데, 물론 이 땅에서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원한 것을 두고 볼 때 가장 중요한 테스트인데 그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갈수록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에 없었던, 사실은 제 인생에 또 단 한 번도 없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까? 야,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도무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벌어지는구나, 또 앞으로도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전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고 주님 오시기를 소원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살아있을 때. 틀림없이 다양한 어려움과 방해와 핍박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모르다가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욱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정의하고 믿음에 든든하게 서시기를, 믿는 도리에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우리 각각이 그러해야 되겠고, 우리 각각을 넘어서서 우리 주위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지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일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 뭐를 의식하고 있냐면 계속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계속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9장 28절 같은 데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했고, 오늘 25절에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항상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왜 핍박을 받냐 말이에요. 그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야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나, 예수 안 믿고 잘 믿고 잘 사나,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며, 나를 이분이 건져내셨다. 오직 이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음 가운데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신 참된 구원자의 유일한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핍박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면 기준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가 넘어야 될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극복해야 되고, 당연히 넘어서야 되고,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죽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셔.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썼던 이때보다 더욱더 가까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이때도 그렇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딴 말이 아니라.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또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상호 협동하면서 서로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고, 위로하며 또 격려를 받으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게 교회의 의미잖아요. 교회.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사단이 깊이 개입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이라고 얘기할 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보세요. 철저하게 찢어놓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의 삶보다 온라인의 삶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있어도 오프라인으로 같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전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점점 찢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과 1-20년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노는 것이 전부 바깥에서 뭐 술래잡기 하고 뭐 축구하고 뭐 이런 놀이였어요. 요즘 아이들이 밖에 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 혼자서 생각, 이렇게 이런 즐거움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함께 하는 부분이 계속 약해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문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이요 계속 뭔가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두고 계속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정신을 잃을 수 있도록,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세 가지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스크린하고 그리고 스포츠하고 섹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빠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있었던 그 분위기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참 마지막 때에 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분위기라는 걸 조금 느껴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강도로 몰려올지에 대한 예상을 조금 할 수 있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 10장 19절 25절 통해서 우리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길을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열려진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 약속을 주신 그분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흔들리지 말자. 온전한 믿음, 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또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